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 그리고 예수님이 쉬지 않고 들으시는 기도 속에,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심 속에 우리의 생명이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우리의 모든 삶을 삼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삼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삶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만을 붙들고 끝까지 잘 이겨나가시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교회 역사 볼 때에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우리가 지켜야 할 진리 복음,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 예수님의 삶을 더욱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부터 이제 교회 역사에 이제 서론을 좀 마치고 초대교회를 이제 직접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삶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참교회도 예수님의 삶처럼 진리복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대오빌로 교회가 가야 할 길,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도 바로 그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 복음을 지키면서 고난을 이기며 마침내 예수님이 이르신 영광에 이르는 길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우리도 더욱 힘써 믿음으로 이 길을 가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이제 그 초대교회 때 있었던, 초대교회도 조금 나눠져요. 초대교회의 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이제 중기 말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초대교회의 초기예요. 2세기, 3세기경. 그러니까 초대교회 하면 저희가 거의 한 5세기까지 봐요. 그래서 이제 6세기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중세교회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5세기까지를 우리가 볼 텐데, 여러분께 나눠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러 명의 초대교부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목사들, 장로들, 뭐 이렇게 우리가 조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초대교회에 영향을 미쳤던 중요한 어떤 거짓 가르침들, 그리고 거짓 가르침들을 우리가 올바로 잡기 위해 열렸던 중요한 교회 회의들, 그리고 중요한 신경들, 신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이 인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지켜오셨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 인물들이 얼마나 훌륭했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지켜오셨다는 것, 이들이 어떤 싸움을 그 당시에 싸웠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키신 진리 복음의 그 싸움도 우리가 함께 연결해서 보고, 우리의 싸움도 함께 연결해서 보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초기 시대 때 이 사도들이 가르친 참 복음의 가르침을 공격했던 이 거짓 가르침의 무브먼트에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생각나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팽배했던 거짓 가르침이 영지주의. 그렇죠. 다 기억하시네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몬타니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영지주의에서 나온 건데 말시온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 진리 복음을 공격하는 데 있는 무브먼트였죠. 그러니까 항상 이 교회 시대에는 어떤 무브먼트가 확 왔다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항상 무브먼트에 우리가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항상 진리복음을 지키는 이 교회들은 진리복음을 지키면서 오는데, 그 무브먼트가 생겨날 때마다 그리로 확 몰렸던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무브먼트가 아무리 인기가 있고 당시의 교회의 삶을 주장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진리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무브먼트가 있죠. 지금 누가 똑똑하시나요? 아니. 귀가 좀 예, 지금도 계속해서 무브먼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런 무브먼트보다 그 무브먼트 속에서 정말 어떠한 진리 복음에 대한 공격이 있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진리 복음을 지켜가는 교회로 굳건하게 서야 되는가를 보는데 사실 이런 무브먼트들은 재밌는 거는 역사가 갈수록 반복이 돼요. 지금 초대교회 때 초기에 나타났던 이 무브먼트가 지금도 똑같은 무브먼트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는 중요성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보았던 것 중에 첫 번째는 영지주의였죠. 영지주의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에 당시의 거짓 가르침이 영지주의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즉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걸 부인하는 거예요. 왜? 이 육체나 물질은 악한 거거든요. 영지주의에서. 영은 선하고. 그게 이제 그 우리가 나중에도 영지주의 할 때 배우겠지만 그게 한라 철학이에요, 당시에. 그러니까 플라토닉 그 철학이 뭐냐 하면 우리가 플라토닉 러브 하면은 막 그냥 정신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은 무시하고 정신적인 사랑은 그러니까 플라톤의 사상은 그런 거예요. 육체적인 거, 물질적인 것들은 악한 거고 정신적인 거 이런 것들, 영의 세계 이런 것들이 선하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헬라 철학이 이제 그 영지주의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육체로 오는 게. 왜 육체는 악한 거거든요. 물질은 악한 거거든요. 영이 물질, 이 육체에서 떠나서 이제 그 이 영의 세계인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분명히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체처럼 보이기만 한 거지 영적인 존재였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도 선한 영이 악한 육체에서 분리되어서 위의 세계로 가는 것. 뭐 그런 거. 그게 플라톤의 철학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영지주의의 가르침이었고요. 그 다음에 몬타니즘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극단적 오순절파. 극단적 이게 우리 교인들만 들으시겠죠. 극단적 순복음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엄청난 체험신앙. 그래서 이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66권 성경의 정경성을 부인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영적인 은사를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성도들을 나눠요. 더 영적인 사람들이 있고 좀 덜 영적인 사람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 더 영적인 사람들은 뭔가 더 큰 체험을 하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엑스타시라는 걸 주장해요. 황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신 없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더 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령 운동의 어떤 체험 신앙이 가는 방향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가요. 경건주의 쪽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삶으로서 그냥 경건한 삶,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이런 식으로만 기독교가 가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죠. 그리고 결국에 또 하나가 이 몬테니즘이 뭐 어디까지 가냐 하면 시한부 종말론까지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것까지 해서 사람들을 하여금 금욕생활을 하게 하고 순교를 강요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정말 우리가 이런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서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제 그쪽으로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단은 몬테니즘에 다 들어가 있는 걸로 보면 되는데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거. 그다음에 말시온주의는 그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가르쳤죠. 왜냐하면 천지 창조를 하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물질들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은 악한 건데 이걸 만드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잔인하게 이룰 데 없고 그래서 구약의 39권은 성경이 될 수가 없다고 믿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신약에만 그것도 몇 가지 복음서하고 사도 바울이 쓴 몇 가지 책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머지 책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랬죠. 여기도 수많은 사람이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유명한 교부들 교회는 이런 세 가지 싸움에서 이제 진리 복음을 지켰던 방어했던 그런 싸움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순교자 저스틴, 그 다음에 이레니우스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런 이름들은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누구를 볼 거냐면은요, 이 순서가 바뀌었는데, 먼저 클레멘트라는 사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멘트. 초대교회 때 클레멘트가 두 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클레멘트는 사도 베드로의 제자였던 클레멘트가 있어요. 이분은 사도교부라 그러죠. 왜? 사도한테 직접 배운 교회 목사였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한테 배웠거든요. 그분은 좋은 분인데 또한 그 이후에 클레멘트라는 그 인물이 하나 나와요. 그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기독교를 잘못 가르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 당시에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은 이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따라갔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클레멘트가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를 잘못 가르쳤냐 하면 당시에 그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유명한 곳이에요. 그 당시에 이 교회에 있어서 알렉산드리아 교회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의 그 어떤 그 선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당시에는 그 헬라권이었잖아요. 헬라권. 헬라권에 있다가 나중에 로마로 가지만 이 헬라 철학을 너무나 신봉했던 사람이에요. 이 그리스 철학.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지금도 뭐 애들이 학교에서 그거 배워요. 그 그리스에 대한 신화 철학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이 진리를 찾는데 너무나 중요한 도구다.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을 무시하면 안 된다. 특별히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복음하고 비슷하게 얘기해요. 이 아래 세계가 있고 위의 세계가 있어서 이 아래 세계에서 이제 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이제 나중에 영이 이제 위의 세계로 가면 그게 구원이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어쨌든 이 헬라 철학을 너무 거부했기 때문에 헬라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의 복음을 풀 수 있다고 이제 가르쳤죠. 그래서 철학과 사람의 이성으로 이제 기독교를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 인물이 클레멘트였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철학과 이성이 성경을 푸는 해석의 원리로 가니까 기독교는 학문적으로 엄청나게 발전을 해요. 지금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그런 자들이 누구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그냥 세상의 철학과 이성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요. 엄청나게 세상적인 학문으로는 엄청나게 발전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석을 보면은요. 오, 대단해요. 칼빈 쓴 거 이런 거는 정말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석은 엄청나게 잘 썼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렇게 기독교가 이제 학문적으로 발전은 하지만 결국의 문제는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런 철학과 이성으로 기독교를 풀다 보면 결국은 기독교가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도덕으로 가요. 결국은 도덕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도 이런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우리를 대속주고 이거 상관없어요. 이런 모든 이 이성과 철학으로 이제 복음을 보려고 하면 말씀을 보려고 하면 기독교가 결국은 도덕으로 가죠. 그리고 영지주의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율법이 유대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끈 몽학선생이었듯이 철학과 이성이 이제 예수님께로 이끌 몽학선생이 되어야 된다라고까지 주장을 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그 당시에 한때 이 사람이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의 그 따르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 기독교가 이렇게 믿는 게 유행이었다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 무브먼이었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도 마찬가지였어요. 18세기, 19세기에 갔을 때 이성과 철학으로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다 무식하게 여겨졌어요. 기독교 말씀, 복음 말씀 있는 그대로 막 기적도 믿고 예수님의 동정도 탄생도 나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 바보같이 여겨졌거든요. 그 당시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도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이때에도 철학과 어떤 이성이 주장하는 그런 것이 유행이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자꾸 지적인, 도덕적인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것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독교가 이렇게 가도록 놔두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에서 올바른 복음을 또 찾게 하시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오리겐이라는 인물이에요. 오리겐 유명해요. 오리겐. 중요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기독 개혁 신앙의 그 어떤 우리의 그 신조나 그 믿음을 갖다 지켜온 분들의 이름을 쭉 얘기하자면 아까 지난번에 배웠던 저스틴, 이레니우스, 오리겐 이런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그게 칼빈, 뭐 루터 칼빈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는데 이 오리겐이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개혁신앙의 목사로 보면 되죠. 그러니까 헬라 철학으로 가는 기독교에서 다시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는 데 쓰임을 받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종교개혁 때에도 하나님이 그 보잘것없는 루터나 캘빈을 써서 말씀을 회복하시듯이 이런 오리겐을 써서 말씀을 회복하시는 그런 분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오리겐이 누구였냐면 방금 전에 그 헬라 철학으로 기독교를 풀려고 했던 클레멘트의 제자였어요. 근데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고 자기도 나중에 복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어쨌든 이 순교가 굉장히 그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자기 이 선생 따라서 자기도 플라톤 철학으로 기독교를 설명하려고 했죠. 헬라 철학으로. 그러나 나중에 이제 깨닫는 거죠. 기독교, 특별히 복음을 해석하는 것은 세상 철학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만으로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만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을 풀어서 전할 때에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다는 올바른 신앙을 이제 정립을 하죠. 그래서 오리겐이 당시 교회에 준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은 그때부터 솔라 스크립트라가 나오는 거예요. 오직 성경. 그거는 종교개혁 때만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 뭔가 가톨릭에서 이렇게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 사도들의 올바른 가르침으로 가져왔던 것이 잠깐 거짓 가르침의 공격으로 흐지부지 됐다가 또다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분이 당시 성경에 그 사본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원문으로 성경을 이제 연구를 하게 되고 굉장히 많은 책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이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을 하게 되고 이제 올바른 신앙을 잡을 때 루터나 칼빈은 누구를 가지고 오겠어요? 누가 해석한 걸 가지고 오겠냐고요. 이 사람이 갑자기 머리에서 뭐가 떠올랐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오지만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 이레니우스라든지 오리겐이라든지 이런 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느새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 연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지주의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죄나 악이 물질이나 육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 이 도덕적 피조물들로 만드신 사람이 자기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악이 들어왔음을 이제 그 당시에 주장하는 거죠. 아니, 당연한 건데 그 당시에는 이게 마치 새로운 주장처럼 여겨졌다는 거죠. 너무 헬라 철학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하지 않으세요? 복음이 너무 당연한 건데 복음을 전하면 새로운 것처럼 들린다는 거죠. 너무 잘못된 것이 많으면. 너무 무브먼트가 이제 모든 교회를 휩쓸고 가면 복음은 정말 간단하고 단순하고 새로운 게 아닌데 복음이 새로워져요. 그렇지 않나요? 이제 그런 것들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구속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거지 물질은 무시하고 뭐 영만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정말 사람으로 오셔서 이제 이 타락한 죄인들을 그 자리에서 구원하시는 거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당연한 너무 지극히 간단한 복음인데 하나님이 여기로 돌아오게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쓰는데 뭐 여러 가지를 써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얘기하면 First Principle이라는 책을 써요. 그러니까 첫째 원리. 그러니까 기독교가 늘 붙들어야 되는 첫째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원리 안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개혁신앙의 교리를 쫙 그때 당시에 만들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런 개혁신앙의 교리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뭐 대유리 소유리 문답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새롭게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때부터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리겐의 그 First Principle을 통해서 우리 개혁신앙의 기독교 교리를 그때부터 보게 돼요. 그때부터 벌써 이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게 되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기 구별되는 이 person이시고 신성이시고 그 다음에 영광과 권능도 동등하시다는 말을 써요. 물론 트리니티라는 말은 아직 안 나와요. 그 삼위일체라는 것은 나중에 그 다음에 터틀리안이라는 사람이 처음 쓰거든요. 그 말은 안 나오지만 그 교리는 그때부터 가르친다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은 예수 그 하나님을 가르칠 때에 일위일신론을 가르쳤어요. 즉 한 분이신 하나님이 예, 구별되시는 세 인격이 아니라 세 신격이 아니라 한 신격에 계시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냐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뭐냐?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은 뭐라고 가르쳤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주장을 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잘못 삼위일체 중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 주장을 하게 돼요. 양식론, 모덜리즘이에요. 뭐냐하면 한 하나님이 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아들로서도 오시고 성령님도 되시는, 그렇죠? 구별되시는 신격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이제 바로 잡고 이제 그 삼위일체 교리도 올바로 그 안에서 세웁니다. 구원교리, 삼위일체 교리 다 제대로 세워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왜 나중에 중요하게 되냐 하면은요, 우리가 종교 교회 역사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그 이 교회 회의 중에 하나가 니케아 회의예요. 니케아 공회. 니케아 공회의 때 예수님의 그 신성, 그다음에 예수님의 인성 이것을 바로 잡게 되는데 그 당시에 니케아 회의에서 우리 편에 있었던 아타나시우스나 이런 분들이 아리우스주의, 즉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지금의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을 공격할 때 오리겐을 가지고 와요. 이 오리겐의 이 올바른 가르침을 가지고 와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예전에 올바로 믿었던 분들의 이런 그 가르침을 가지고 오는 거지 갑자기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교회 역사는 이렇게 쭉 진리를 지키면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책은 Against Celsus라는 책이 있어요. Celsus라는 사람은 당시에 유명한 헬라 철학자, 기독교를 헬라 철학으로 또 주장해주려고 했던 사람에 대항해서 이제 자기가 책을 써서 반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올바른 기독교는 헬라 철학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 복음을 알려주시는 거지 헬라 철학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분이 이 오리겐이라는 목사님이 이 당시에 그 이제 어떤 것에 이제 시초가 되냐 하면 성경을 더 깊이 원문을 가지고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이런 그 이 학교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버럴 아트 같은 거가 처음 시작될 때 미국도 신학교부터 시작을 하죠. 프린스턴, 뭐 스탠포드 이런 데가. 그러니까 그런 그 유니버시티 아이디어, 신학을 가르치는 세미너리에 어떻게 보면 그 아이디어를 그때부터 가지고 있는 분으로 우리가 오리겐을 봅니다. 그래서 오리겐은 참 우리가 중요한 교회 역사의 한 분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만 더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나오시는 분이 터툴리안이라는 분이에요. 터툴리안. 이 터툴리안은 사실 뭐 다른 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없고요. 카르타고라고 아시죠? 카르타고 많이 들어보셨죠? 아프리카의 카르타고. 카르타고에 누구 유명한 뭐 있지 않았나요?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예, 카르타고에서 살았던 분인데 이분은 그 교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신도였는데 이제 신학자였죠. 그런데 이제 주로 그 당시에는 라틴어가 이 주로 이루진 않았지만 라틴어로 이제 성경을 보고 그러니까 글을 많이 써서 전했던 그런 분으로 보면 되죠. 근데 이분이 이제 중요한 것은 이분은 이제 좀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그 몬타니즘 쪽으로 좀 빠져요. 그래서 이제 그 신비주의, 체험주의,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너무 경건주의 쪽으로만 가는 것. 이쪽으로 이제 나중에 빠지기는 하지만 이분이 중요하게 했던 그 두 가지 이 내용이 있어요. 뭐냐 하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구원의 방편은 그리고 하나님 왕국을 세우시는 방편은 꼭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물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이 있을 수가 있죠. 뭐 교회라는 것이 꼭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움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고 하나님 백성들을 양육해서 이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주장하는 건데, 그래서 이 교회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주장을 해요. 이거는 뭐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교회가 마더 컬크라는 얘기를 하죠. 교회가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면 교회가 어머니가 돼서 양육하고 먹이고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꼭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분이 이제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제각기 구별되시는 신격에 계시는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트리니토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트리니티,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이분이 처음 써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무슨 성경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단어 자체는. 가르침은 있지만. 그러나 그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써서 삼위일체 가르침을 올바로 전했던 분의 첫 번째로 단어를 쓰신 분이 터툴리안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또 한 가지 했던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올바로 구별을 해서 나중에 니케아 공회의 때 이분의 그 주장도 같이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키프리안이라는 분이 나와요. 키프리안. 여기 여섯 번째 키프리안. 그 뒤에 이제 3세기쯤에 나오는데 이분도 카르타고 출신인데 그곳에 비숍이었어요. 비숍. 우리가 비숍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분들이 다 비숍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숍이라는 게 그 지금으로 번역하면 뭐가 될 것 같으세요? 비숍. 비숍. 비숍이라고 그러거든요. 비숍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성경에서는 이 비숍이라는 그 단어를 영어로는 비숍으로 번역을 하지만 원뜻은 무슨 뜻일까요?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의 감독. 감독의 직분을 얻고자 하려면, 그러면서 감독의 직분을 알려주시는데, 그 감독이라는 뜻이 presbytery, 장로라는 뜻이에요. 장로와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에는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숍이라고 하면 장로예요, 장로. 목사. 그렇죠? 그러니까 천주교식으로 하면 주교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장로나 목사라는 거죠. 교부라고도 부르지만. 어쨌든 이분도, 카르타고의 이 목사가 된 후에 나중에 순교를 당하고 터툴리안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키프리안이 이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 개혁신앙의 또 중요한 초대교회 때, 중세 때 뭐 인물 중에 하나인 어거스틴한테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을 우리가 많이 이용하거든요. 어거스틴 때부터. 예.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고 이제 비숍이 이 교회를 정의한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꼭 비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 장로교식으로 이걸 풀면 교회에는 꼭 당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장로교의 원리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교회가 되려면 장로들과 목사 하나 또 혹은 이런 목사나 장로의 모임이 세 명이 돼야 개교회가 되잖아요. 그리고 장로교회는 이런 당회가 마치 천국의 열쇠를 가진 것 같은 모든 결정을 하게 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이제 교인을 받고 또 교인을 이렇게 뭐 지우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하게 되죠. 어쨌든 그런 그 이 당회의 중요성을 이때부터 이제 얘기한 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건 이제 장로교 쪽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 천주교 쪽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이 사람의 주장을 가지고 누구의 권위를 내세울까요? 진짜 비숍인, 최고의 비숍인 교황의 권위를 내세우는데 이 사람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이 초대교회의 이런 주장들, 가르침들이 이게 참 천주교도 써요. 이걸 가지고. 그렇죠. 우리는 또 우리 장로교 쪽에서 올바른 가르침으로 이것을 보지만.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은 절대 교황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비숍들, 이 목사와 장로들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주었는데 나중에 카톨릭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이 사람을 써서 봐라. 이 중에 최고인 교황이 있어야 교황이 있는 곳이 교회다. 교황이 없으면 교회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교황의 권세를 내세우려고 이 사람을 쓰게 돼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도 교회의 중요성을 얘기하게 되고요. 로마 가톨릭이 이 키프리언을 많이 써요. 그리고 그 누구도 이분이 그런 말을 써요. 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해방죄 이 사람은 어떻게 풀었냐면 교회를 분리시키는 죄. 교회를 나누는 죄. 교회를 깨는 죄. 그런 죄를 이제 그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까지 주장을 하죠.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중요한 거를 한 가지 이제 신학을 이 교리를 만드는데 어떤 교리를 만드냐면요. 이것만 보고 얘기를 마칠게요. 우리 예수님의 그 어텀문 있죠? 어텀문 속죄. 예수님의 피로써 이루신 우리 구원의 현실을 알려주실 때에 우리가 그 여러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곳에서 다시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redemption, 구속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이분은 뭘 주장했냐면 propitiatory sacrifice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 참 힘들어요. 이 propitiatory sacrifice라는 거는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propiti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걸 한국 성경에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자신을 화목제물로 주셨다는 걸로 풀었는데 원래는 화목제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propitiation이라는 그 새로운 단어를 쓰세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진노를 달래다라는 뜻이에요. 진노를 달래다. appeasing deity, turning God's wrath away.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퍼부어져야 되는데 그걸 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퍼부셨냐면 대신 예수님에게 다 퍼부어져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달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지는 이 교리를 주장하시고 또 이것을 성찬하고도 연결을 하세요. 그래서 이 propitiatory sacrifice 우리가 지금 믿는 개혁신앙의 이 교리가 이때서부터 시작된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분도 완전하지 못해요. 그 물세례 있죠, 물세례. 물세례가 직접적으로 이 무슨 이 죄 씻음과 성령님을 받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갖다가 이제 누가 써먹냐면 또 로마 가톨릭이죠. 로마 가톨릭은 세례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믿죠. 그래서 이 성례 자체의 효력으로 이제 죄 사함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데 우리는 아니죠. 성령님의 세례를 받은 자가 물세례로 그거를 증거하고 표화인을 받는 거지 실제로 그 물세례 자체가 성령님을 받게 하고 무슨 죄인을 거듭나게 하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도구는 아니죠. 믿음으로 받아야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로마 가톨릭이 이제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또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초대교부들이 다 온전하지는 않았어요. 다 모든 가르침이 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꾸 이제 정금같이 이제 여러 고난과 순교 속에서 진리 복음을 정금같이 이제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꼭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 오늘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영지주의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교황이라는 그 이 교황권, 교황에 대한 가르침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천주교는 교황이 있지만 우리 개신교는 교황이 없을 것 같으세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개신교에도 교황같이 데려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천주교만 교황이 나쁜 이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그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뭐 노회장 되고 싶어하고 총회장 되고 다 교황 되고 싶어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목사를 더 큰 권세를 가진 뭔가 더 거룩한 자로 여기고 절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꼭 이 교황의 그런 이런 잘못된 모습이 천주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다음 시간에 우리 여러분 요거 꼭 작은 거 요거 꼭 가지시고요. 올 때마다 가지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심한 죄인들을 통해서도 진리 복음 말씀을 주시고 지키게 해주시고 또한 이 진리 복음 안에서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끝까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 진리 복음 말씀을 지키며 증거하며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